지난 수양의 감각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강을 계속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장로교회의 조직 거기다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레곤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들이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또 침례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교회들이 그렇게 각기 다르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와 성결교회가 뭐이 다르냐? 우리 오레곤에 있는 교회를 실례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로교회는 다 같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정리된 성경 중심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 주신다고 하는 이 절대 명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것을 늘 구구단 외우듯이 머릿속에서 그냥 늘 공식을 이렇게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그 칼빈주의적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럼 왜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장로교회는 정치 제도를 중심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뭘 다 결정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그 교회로는 당회가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동의회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주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당회가 그래서 당회가 구성돼야 장로교회는 교회라고 그래요.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처소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처소, 펠로우십. 그냥 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급하니까 한 20, 30명 모이면 우선 당회가 있느냐, 당회를 구성했느냐 그것부터 물어요. 당회가 구성돼야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프레스비타리언 처치 그렇게 이름을 줍니다. 그럼 감리교는 뭘 왜 감리교라고 했느냐. 감리교도 정치 제도를 생각했어요. 감리교는요 감독 제도예요. 그래서 당회가 없이도 그 교회를 맡은 감독이 그 감독이라는 사람은 지역적으로도 이제 감독이 되고 어느 지교회 목사가 그 지역의 감독이 되고 그러면 그 감리 교단의 감독이 되고 그러면 그가 그전에는 교황만큼 똑같은 권한이 있었어요. 교회도 지금도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진 데가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데가 있죠. 온누리교회는 본부가 저 서울에 있고 목사님을 이렇게 파송했다가 들어나라면서 거둬들였다가 그렇게 하지 뭐 교인들이 아유 왜 우리 목사님 왜 가져가요? 그런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감리교회도 그전엔 그랬어요. 감독이 된 사람이 열 교회든지 백 교회든지 감리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다 정치를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진 것이 장로교는 당회가 중심이 돼서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 구약교회에도 장로가 있었죠. 광야교회에도 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장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장로들에게 맡겼다. 거기다가 정치 중심을 두고 만들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사 그래서 사도들에게 감독의 권한을 줬어요. 감독 권한. 사도 바울에게도 감독의 권한을 주고 베드로에게도 감독의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 성경을 이제 중심해 가지고 감독 제도를 해서 정치적인 데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결계는, 성결계는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코리아 교회예요. 아직 뭐 여기 미국에 있는 이반젤리칼 조치하고 또 달라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러면 성결이 교회의 중심이다. 성결 중심, 성화 중심. 그러니까 교리에다가 표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결교리가 아주 제일 강한 교리예요. 그럼 침례교는 왜 또 침례교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침례교도 성례를 중심해서 세례와 성찬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예식이죠. 제일 은혜 받는 예식이고 거룩한 예식이고 그런데 세례를 침례를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으니까 그 복음을 문을 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진해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니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건 뭐죠? 죄악으로 더불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해요. 죄악으로 더불어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물에서 올라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중심해서 했어요. 침례교가 가장 약한 데가 뭐냐면 너무 침례의 형식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가 여기다 치중하고 저기다 치중하고 했던지 간에 교회가 어떻게 돼서 생겼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부활의 증거를 믿고 영원 영생을 얻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겨난 데가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방식이 더 좀 좋은 것 같다. 아, 성결교의 주장이 더 으뜸인 것 같다. 이런 데다가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에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시고 I made it.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이 주는 말씀이 너희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 받는다, 구원 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건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택하신 자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지어서도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었어요.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갑니까? 그런 사람은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가면 놀릴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도둑질도 했죠. 나는 살인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해도 나는 차마 못 가요. 그런 사람하고 같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그전에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절대 주권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의 역사를 다 이루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머뭇거리지도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예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겠다고 너무 조급해 서둘지도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8절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수를 늘려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가 바로 능력을 받은 자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에덴 교회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번 수양회를 하면서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감사를 드리고 네,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오늘 낮인가 모르겠다. 캘리포니아에 있던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뭐 한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보고를 하고 문안을 하고 그러면서 깜짝 놀랄 소식을 내서 그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에덴 교회가 4년 뒤에 제가 거길 떠나고 나서 한 4년 뒤에 장로 셋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캐년 크릭 철주예요. 우리 노회에 있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한 400여 명 출석해요. 우리하고 실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숫자 실력이. 근데 나는 아까인지 어저께인지 모르겠어. 깜빡깜빡해서. 근데 뭐에 그렇게 놀랬냐면 놀래서 지금 더구나 어제인지 오늘인지 잘 모르겠어요.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500만 불에 샀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세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계속 나는 그냥 아 그러냐고 그래. 계속 신이 나서 막 보고를 하는데 너무 놀란 얘기는 남인도 지역을 중심해서 나간 여자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큰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는 대로 기도하면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 남부에 지금 전도제들이 캐년 크릭 철주에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가정교회,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 건물로 짓지 못하고 가정교회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가정교회들을 많이 세웠죠. 루디아의 집에도 세우고 뭐 이렇게 쭉 세웠죠. 그럼 몇 개나 세운 거니 1200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들은 소리인지 오늘 들은 소리인지 뭐 얼떨떨.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 오래간에 된 교회도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은혜가 그 교회도 교회가 특별히 잘나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입고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했더니 우리도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택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 나라까지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는 뭐 1세기에 산 사람도 있고 2세기에 산 사람도 있고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20세기 이렇게 따로따로 살지만은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실 때 무덤들이 다 입을 열고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다 우리들의 사상이나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교육 효과나 우리들의 노력 효과나 우리의 무슨 단결력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자기 지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들이 얼마든지 주장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할 만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학위도 자랑할 만하고 거의 많았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뒤부터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모습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런 염려를 안 해요. 성령을 받아보면 내 죄도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내 부끄러움도 다 알지만은 주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참된 성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증거의 역사예요. 이걸 오늘 이 마지막 수양회를 마무리하는 특강 이 결론에서 우리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확인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아주 2는 4, 2, 3은 6.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다. 교회가 잘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게 답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 교회에서는 뭐 암 환자가 뚝뚝막 일어난대. 병든 자가 다 일어난대. 아, 그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내려왔구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도 받아서 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1장 8절이 중요하게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지식이 좀 있다고 반장도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구역 이렇게 써서 여 누가 구역장 했으면 좋겠나, 아, 저 사람 박사인데 저 사람 구역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나, 누가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역사를 할까,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제일 많은 좌상이니까 저 어른한테 맡겨,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이 따져도 안 되고 학벌 따져도 안 되고 연수를 따져도 안 되고 경험만이 따져도 안 되고 현재 제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의 믿음이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믿음이냐,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냐. 그러면 내가 내 권능으로 살아가던 때는 내 주먹대로 살던 시대는 지나가고 내 돈 자랑하고 힘쓰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구역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에덴교회가 지금 자라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차차차차차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제일 잘 나타낸 성경을 고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뭐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영생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걸 실감하는 거는 오직 은혜로 깨닫지 이 손가락으로 짚어서는 잘 모릅니다. 영생한다. 어떤 교회는 이름을 영생교회라고도 지었습니다. 그건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시편 103편은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 은혜를 받으면요 지혜가 학교에서 얻는 지혜나 분별력이나 기억력이나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긴 지혜, 그거는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거룩한 변화입니까? 이건 인위적인 정치 수단이나 교육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참 거룩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요. 좋은 약을 먹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요즘 건강식에 그냥 모두가 다 관심이 많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한국 사람들은 김치 때문에 유산균 덩어리를 많이 먹어서 제일 든든하다. 뭐 사실 그럴 거예요. 김치 많이 잡수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김치를 잘 담아서 영양식을 만들어 먹어도 성령이 없으면 건강해지질 않아요. 성령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치유가 신속해지고 빨라지고 그래요. 이건 의사들이 갑자기 이 신앙을 얻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태에 주사를 놓고 약을 줬는데 이건 자꾸 악화되고 이건 끊쳐가죠. 이게 무슨 이유냐?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한날 의심하고 이 약 먹으면 돼요? 안 되면 어떡해요? 끌탕을 하는 사람은 약 먹어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부터 회복이 되는 거니 인간 심상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진다고 은혜가 오는 거 아닙니다. 직책이 높아진다고 뭐 권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 이북에서 내려온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용천교회 목사님이신데 옆에서 지나가다가 겨울에 어떤 정신 이상이 걸린 여자가 벌거벗고 이렇게 댕기는 걸 교인들이 데려다가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왔어요. 아,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굳게 가졌던지 앞에 잉 둘러앉아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들을 하면서 목사님 오시라고 불렀어요. 아, 교인들이 목사님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죠. 가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하던 기도 그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 이게 저 여자아이가 어떻게 된 아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기도를 해서 저 아이가 나으면 교인들도 신앙도 좋아지고 기쁜 체험이 생기겠지만 내가 암만 기도해도 저 아이가 안 나으면 아, 우리 목사님 실력 없구나.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나 봐. 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 그 아이가 그 기도하는 사람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가냐?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나가? 아, 꼭꼭 찌르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겁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야, 만복이 불러놔라 그랬어요. 만복이라는 아이는 조금 모지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옥수수 튀기는 데 가서 뻥 터지면 그거 주워 먹고 그러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예수를 완전히 믿어요. 예수는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제 약속대로 얼마 있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걸 너무 확실히 믿는 아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떨결에 만복이를 불렀어요. 만복이가 오더니 목사님 만복이 왔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누나가 웬일인지 모르게 저런 병에 걸렸는데 우리 어르신 기도를 암만 해도 응답이 아직 없구나. 만복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지. 그러면요 만복이 너 기도해라. 만복이가 기도하는 게 간단하게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많이 춥겠습니다. 저 병을 꼭 고쳐주세요. 우리가 고쳐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이 떠나가라고 아멘을 했어요. 전부 다 힘을 줘서 아멘. 이거 뭐 쓸고 뭐 자는 거예요. 막 발광을 하던 대들던 남이 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역사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 용서 받는다.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렸어도 병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고쳐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선교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다고 전도 훈련을 잘 받고 나간다고 그 증명서 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을 때 그때 네가 증거하는 모든 증거는 네 증거가 아니고 나의 증거가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인데요.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증거를 해야 돼요. 네가 그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말하는 걸 네가 눈으로 봤느냐? 봤습니다.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요. 암흑에는 이 사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이런 사건을 네가 보았느냐? 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왜 증인으로 나왔느냐?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난 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나쁜 짓을 안 했을 거, 저 사람이 저 짝 사람이 했을 겁니다. 그럼 넌 증인 자격 없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받은 거예요. 성령은 받은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운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증거를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참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슬픔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에 참된 증인이다. 그걸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침례교다 그걸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다 예수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좋은 것을 만들려다가 진리를 그만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이 많아요. 교회 제도 같은 것, 예? 뭐 세례 제도 같은 것, 성찬식 제도 같은 것, 그걸 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좀 미흡한 데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확실히 믿는 것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고 뭐의 기쁘냐? 구원 받은 기쁨이죠. 속죄의 기쁨이죠. 성령 받은 기쁨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요 입을 못 다물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럼 전도 전에 뭘 더 강조해 주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께서 뭐든지 내가 정하고 내가 부르고 내 약속을 너한테 지켜.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도 보내주고 그리고 네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올 적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오리라.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도 다 문자는 사람들이 만들어도 언어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만 참 잘된 것이 많지만은 돌아가신다. 너무 잘된 얘기예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죄악길에서 멸망길로 가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르셔서 보내실 대로 보내시고 모으실 대로 모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실 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성도가 그 약속을 받을 때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받았어요. 몇 퍼센트만 받고 몇 퍼센트는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어떤 사람을 불러오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증거가 너에게 있게 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제일 처음에 나타난 증거가 거룩한 변화의 증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입이 먼저 변해요. 말씨가 변해요. 말씨가. 말씨가 변해야 돼요. 말씨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씨가 좀 성경적이어야 돼요. 노래가 변해요. 노래가. 음탕한 노래가 없어져 버려요. 싸움하는 언어가 없어져 버려요. 따지고 뭐 누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는 그런 논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집에 공예배를 절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부석하게 어기면 안 돼요. 성찬예식에 아, 난 바빠서 성찬예식은 못하고 그냥 갈 거야 뭐 그런 거 뭐 수양이란 나 이번에는 못해. 그건 믿음이 어릴 때 어린 아이 신앙 때 그 교회에 철치 멤버가 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기서 직분도 받게 하시고 여기서 축복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기가 싫어지고 봉사하기가 싫어지고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것은 신앙을 팔아먹고 에덴 동산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기면 마귀의 미혹이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 욕심으로 흘러가 믿음을 뺏기게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7장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복 주세요. 그냥 나하고 교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이는 반드시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조금 한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건 많이 봅니다. 그 캐년교회 장로님이 보고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전 목사님이 하도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줘요. 목사님은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모님도 건강이 말이 아니에요. 왜?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교회에서 안 내보내려고 목사님을 막 붙들어도 그래도 떠나가요. 갔다 오면 마주 그냥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아요. 또 조금 쉬면 또 바닥 일어나요. 그 사모님도 아이고 큰일 났다 중병이시다 또 일어나요. 주일 해도 피곤할 땐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증거하면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개인 전도의 기쁨을 맛보시라고. 함께 선교하는 선교도 기쁨이 있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러죠. 항상 개인적으로 전도할 기회를 찾되 항상 한두 사람의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전도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고 그 전도자의 아름다움, 그 전도자의 마음의 복,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 전도하는 기쁨.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를 힘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배가 운동을 하자고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상자가 도무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도 한두 사람 정해놓고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자를 찾아주시고 저한테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주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봐요. 매일 기도하면 나타나요. 한 달에 한 명씩만 해도 1년에 12명쯤 할 수 있잖아요. 기회 타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해도 이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얘기인데 기뻐서 그냥 다시 증거를 하겠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부처도 있고 또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른 생각해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저 차 사고 날까 봐 겁이 많이 났던가 보다 또 돈벌이가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돈 벌게 해달라고 저러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한참 가는 동안에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다가 내릴 때를 예산을 해놓고 종교를 가졌느냐고 그랬더니 뭐 종교 많죠. 그래. 그럼 그분 매달한 게 다 믿는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웃어 하늘 보고 이거 모르죠. 뭐 이거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나씩 달아놨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다 믿었다고 그 뭐 부처도 믿고 다 불교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교도 믿고 뭐.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힐끗 바르다 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걸 믿고 아무데나 교회를 만나거든 그 대개 교회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쯤 교회 가까이 가서 좀 차 세워놓고 1시간이면 예배를 거의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절대로 그 예배 드린 날 돈이 덜 벌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사람이 기도해준다면 다 좋아해요. 내리면서 거스름 돈은 그냥 애들 사탕 사주세요. 그리고 거스름 돈은 안 받고 이렇게 내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의식을 못하고 그냥 잠깐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누가 꽤 그래. 보니까 그분이 차를 가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돈 많이 버시고 예수 잘 믿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나 뭐 그렇게 지났을 때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턱에 나가서 이제 내가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아저씨가 여기 목사님입니까? 그래.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래 보니까, 모범 운전수 완장을 찬 그때 그 아저씨예요. 얼마나 반가운 사람, 얼마나 반갑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 주시던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늘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은 이거 보니까 이 교회 간판이 있지 않아요. 그 여 뒤에 차를 댈 수가 있어서 내가 차를 대고 그냥 그 돈 번 돈통하고 그것만 그냥 가지고 와 예배를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저씨 걷기도 하고 아닌 거 걷기도 하고 가운을 더구나 까만 걸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차에 와서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 그 아저씨거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중에 그때의 기쁜 체험은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아저씨 생각이 납니다. 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성령이 늘 날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게 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전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찾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삶을 그 기쁜 삶을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하는 다윗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전도하는 기쁨도 있고 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체험도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